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유행가이긴 하지만 가을엔 편지를 써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문명이 발전함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편을 배달하는 그 우체국 아저씨가 아닌 택배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아저씨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그 옛생각을 떠올리며 편지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는 글이 삐뚤빼뚤해도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나누고 또그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가을 얘기를 하고 편지 얘기를 해서 왜 갑자기 편지 얘기를 할까 싶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당분간 나누게 될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이 엿보이는 대표적인 구절이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아내에게나 할 법한 그런 사랑 고백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길래 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애틋하게 사랑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원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그를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랍비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가르쳤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사용했던 그 전도 전략이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는 기도할 처소조차도 찾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성 바깥에 있는 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날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유대교에 심취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첫 구성원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한동안 빌립보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녀의 삶에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그녀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우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전도 여행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오게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큰 지진과 함께 옥문과 착보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큰 지진으로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서 자결을 시도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결하려는 간수를 멈춰 세우고 큰 소리를 외쳐 그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바울의 외침으로 목숨을 건진 간수는 바울에게 엎드려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요. 이때 바울은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점인데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기를 쉬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늘 살피며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자신을 후원한 그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의 감사한 마음만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도 함께 담겨져 있었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 역시 다른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크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교회 내의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생각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 4장 가운데 바울의 기뻐하라는 권면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구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기쁨을 되찾기를 원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웃으면 기쁘다, 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웃기로 또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이 바뀌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권면, 기뻐하라는 권면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면이긴 하지만 뜬구름 잡는 권면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권면한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다른 것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어보시니까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살았기에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됐던 것,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붙잡아 정말 흔들림 없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은혜인데요. 성도님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일 것 같은데, 저만 하더라도 이 시간에 은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질까요? 느낌은 있는데 은혜는 뭐다라고 정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을 곱씹어보고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한 후에 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으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아니면 제 답답했던 부분들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니면 흡족해졌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은혜를 그렇게 또 해석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잘 못 나눴을 때, 아, 오늘 말씀이 좀 꼬였다, 내가 준비한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격려의 말로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좀 부족했는데 다음에 좀 더 잘해보시죠, 이런 식의 격려의 말로 받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로 많이 느껴졌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고등부를 섬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그 논리 구조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와 논리 구조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막 8페이지씩 막 만자가 넘는 글자를 써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로 설교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어지고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원고를 바꾸고 뒤집었고 원고 뒤집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을 샐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또 제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말씀을 진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죽 썼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완전히 잘 못 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을 아 오늘은 좀 잘 전해졌다, 친구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절대 찾아오시지 않으시는데 꼭 지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할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 오늘 좀 별로였는데 다음부터 잘해보세요 라는 격려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은혜인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 은혜가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도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원래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되어지면 그게 언어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중요한 언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은혜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어떠한 의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용서와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용서와 사랑.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거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고 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낙망하고 쓰러져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설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정부 목사님은 바울이 표현한 이 은혜를 이렇게도 설명하셨는데요.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성도는 거룩할성에 무리 도자를 사용해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에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살아가지만 빌립보라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대구라는 도시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남들보다 잘생기고 우월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함인데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기쁨의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성도됨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감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바울과 같이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평강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등 이렇게 평강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들은 한 헬라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바로 에이레네인데요. 뭐 한글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성도님들과 인사하기 전에 나누는 고백인데 바로 샬롬이죠.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 화평, 뭐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강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씨앗이라면 이 평강은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했던 평강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평강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돈이 얼만큼 있으면 좀 평안할 것 같아. 나는 얼만큼까지 건강하면 편안할 것 같아. 아, 나는 내 자식이 어느 정도 회사에 취직을 하면 평안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민 없는 상태를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데 빌립보가 쓰여질 당시에도 평안을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쓴 에이레네가 아니라 라틴어인 팍스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목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많은 전쟁을 통하여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로마가 팍스 로마나가 되기 위해선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이 없었어야 했고 네 번째로는 사회에 갈등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빠짐없이 충족될 때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전쟁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로마의 법을 따르게 하고 또 무역을 위해 로마를 통하는 길을 만들기도 했고 또 각 민족별로 총독을 두어서 갈등을 없애려 했지만 로마 제국은 불과 2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팍스 로마나 불렸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화는 굉장히 유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곧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값어치는 곧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엔 소진되어지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고 그 조건이 성립될 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쉽게 깨어지고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할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안은 어떠할까요? 영원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곳으로부터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제가 처음에 감옥에 갇힌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이 그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평안을 맺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평안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기쁨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 깨지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필요했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평안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잘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화를 소망하시며 은혜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